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롭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신비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밀이죠, 비밀. 비밀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마 지구가 크죠. 그리고 요즘 현대 문명이 발달해서 구석구석 이렇게 다 이렇게 탐사를 했지만 그래도 아직 그 지구의 어떤 한 부분은 비밀로 남아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제주도에 뭐 아주 큰 그 동굴이 새롭게 발견됐다. 또 저 위쪽에 뭐 오래된 그 옛날에 그 어떤 왕실의 미라가 발견되기도 하고. 이 뭐 비밀이 많은 거죠, 이 세상에. 이 작은 이 지구 안에도 비밀이 많은데 우주는 얼마나 비밀이 많겠습니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래도 우리가 다 닿지 못하죠. 근데 이제 그 십자가는 그런 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계를 넘어선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우리가 이해의 능력이 닿을 수 없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죠?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사건,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자체가 고통입니다. 고통. 고통이 십자가에만 고통이 아니고 육체를 입으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진 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그 몸으로 고통을 다시 당하셨다는 거,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비를 조금씩 조금씩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 시편 22편 1절에도 나오죠. 시편 22편 1절. 예수님의 이 절규는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자체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라마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구원자가 부림을 받았어.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버리심을 당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버리심을 당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로 꼽았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루터는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로 꼽았다. 자, 의미심장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짖는 이 장면은 고통의 절정에서 부르짖었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이 고통에 대한 절규 이기보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뭘로 오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상징으로 바라보지만 이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 그 나무에 매달리신 겁니다. 자, 근데 이 저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저주가 뭐냐? 버림받음이에요. 버림받음. 영어로는 rejection, 거절받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일들이 요즘 참 많죠. 그게 가장 큰 고통이죠. 버림을 받았다.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가장 싸늘하고 가장 큰 쓰라림이 버림받음.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 직장을 안 다니는 것 이런 게 아니고 직장에서 버림을 받았다 이 감정이 오면요, 이게 가는 거예요.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쫓겨났다. 그때 겪는 비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버림을 받았다. 이 분노가 있죠, 그죠? 이혼 자체보다 버림받음의 상처. 그건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이게 치유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로부터 환대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오늘날 이 일은 뭐 제가 이 새벽에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은 버림받음, 이 소위 말하면 유기, 폭력적인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로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가치가 없을 때, 더 이상 가치 없음.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많죠. 유기견들이 많다고 그래요. 더 이상 키울 가치가 없어. 쓰레기같이, 그죠? 짓밟힌 장미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버림받음의 경험보다 더 아픈 경험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외로움이 더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공간적으로는 했지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갈수록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의 곁을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등지고 도망을 쳤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린 거죠. 모두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더 깊은 고통은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죠. 암으로, 치매로, 투병이 길어질 때. 여러분, 암보다 더 쓰라는 것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문안을 오는 사람도 하나 둘 줄어듭니다. 아직은 자식들도 다 지칩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처절하게 외로워져가는 이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로 가는 길은 철저히 홀로였고 버림받은, 이미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았어.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거절입니다. 내어 버림. 이사야 53장 3절에 이미 그게 예언된 바 있죠.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이 지상에서 경험하신 것은 거절과 무시와 냉대와 버림 당하심. 자, 그런데 가장 큰 버림받음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에요. 진짜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 아마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집에서 부림을 받으면 뭐 고아가 되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림받으면 우주의 고아예요. 존재의 고아예요. 쓸 곳이 없어요.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림받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자, 우리는 부림받음의 출발점을 보아야 합니다. 최초의 부림받음은 에덴 동산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에덴에서의 추방. 죄는 분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관계의 아픔들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죄는 스스로 고립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스스로 숨었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자가 격리입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들이 두려워져요. 스스로 홀로 지내려고 합니다. 죄는 자신을 스스로 감금시킵니다. 이웃과도 담을 쌓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가능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살려고 합니다. 철저한 고립. 죄는, 죄를 지은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그래서 부림받음이에요. 에덴에서의 추방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림받음.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혀를 차면서 예수는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바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자,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그러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아들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들이 고통 속에 절규하실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에서 이런 우리는 겉으로 보면 그 고통 속에 절규하는 아들을 그대로 두신 하나님은 무능한 모습으로 보여져요. 우리도 종종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는 순간에 사람들이 모두가 질문하죠.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의 무능으로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숨으셨구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전능하신 여호와시라면 왜 아들의 고통을 내버려 두시는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원망하고 또 절망의 수렁에 빠집니다.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죠. 욥이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든 게 다 망가졌을 때, 욥의 아내가 말하죠. 욥에게, 하나님에게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에게 욕이나 하고 실컷 하고 죽으라. 이런 아내 만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무신론자들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도킨스 같은 사람은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떠듭니다. 히친스 같은 사람은 신은 위대하지 않다.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세상은 인간이 책임을 진다. 신을, 종교를 바이러스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난 이후에 때로는 9.11 테러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Where are you?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온 세계가 이럴 때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많으니까 참 사건이 다양해요. 뭐 참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얼마나 종류가 많겠습니까? 그 어떤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시원한 답을 해줄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해. 기도를 해도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리지도 않고 모든 게 다 끊겨버린 것 같아. 어둠 속에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에 사로잡혀. 아마 욥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칠흑같이 캄캄한 밤,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나만 홀로 있는 느낌,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느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교회사 속에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한 것은 로마의 권력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이 벌인 살인극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가 저주를 받아야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버림을 받아야 우리가 환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아들의 죽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십자가의 아들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등을 돌리시고, 아니 아들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등을 돌리시고 홀로 고통을 당하며 계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신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비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부르짖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홀로 그 아들을 바라볼 수 없어 커튼을 치고 등을 돌리고 계실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저주에 남으려 매달려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당신도 무력해지기로 작정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온 천하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의 고통에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라는 짐작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을 경감해 주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실 수 없어. 죽도록,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셔야 했어.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참 힘든 시험이에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건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시험이에요. 마귀가 준 시험이에요. 성도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은 쉬워요. 힘으로, 힘. 세상을 가보십시오. 다 힘입니다, 힘. 힘. 힘의 대결. 어디를 가나 힘 자랑하고요. 가능한 힘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을 가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힘이 센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힘은 매력적인 겁니다. 매력적인 겁니다. 인간은 권력의 투쟁에, 본능적으로 권력 투쟁에, 일평생. 사람들은 자신이 전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가능한 쉽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힘을 가졌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십자가의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세속적 힘에 의해서 당하신 일입니다. 종교적 기독권자들이 가진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넣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의 힘이 불법적으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힘들이 모여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스스로 무력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데 힘을 내려놓으셨어요. 전능하신 분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비밀이에요. 힘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향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입니다. 말도 안 되죠. 주님은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치 한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당신의 존재, 당신의 능력을 꼭꼭 숨기고 계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판이 벌어지고 폭력은 극에 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희롱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스스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발적 제한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을 감추셨다는 것.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두신 시간이 아마 성부 하나님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할 몫이었습니다. 사실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버려진 채 있었고 하나님도 홀로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땅은 피를 잃었고 빛을 잃었고 흑암 속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악의 승리가 아닙니다. 마귀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곧 승리라는 거죠. 우리가 확신해야 할 진리입니다. 악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선은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힘으로 승승장구를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LH 직원의 고급 정보로 금사라기 땅을 샀다는 얘기를 들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당장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은 많아요. 우선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건 많아요. 그러나 잠깐이에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십시오.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십자가로 기준이 잡힌 사람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요. 십자가 안에 있는 숨어있는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헷갈려요.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도 아니고 반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 그 지혜와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놀라운 길이 열립니다. 세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자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십자가를 붙드시면 틀림없습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살면 우선은 되는 것 같죠.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는 너무 캐캐 묵은 것 같아 보여. 오래된 구닥다리처럼 보여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얘기하면 비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미련한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먹고 살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놀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는 아닙니다.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고난 가운데 감추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는 고난 가운데 감추신 하나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이나 아들의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하셨지만 이것은 당신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나 그리스도가 당신이 겪으셨던 고통이나 하나님 당신이 겪었어야 할 그 고통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묵상하며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류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그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기로 하시며 등을 돌리고 계시며 그 아들의 죽음을 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고통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은혜를 깨달으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그것을 조금 비밀 커튼을 열어서 나로 하여금 그 홀로 계신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짝이라도 내 영혼에 스쳐가면요 그냥 화상을 당한 것 같이 그냥 기절을 해버려요.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와닿아요. 고난 중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고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묵상에 필요한 것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 아들의 고통에 침묵하셨는데 왜 아들을 그렇게 버리시고 그 아들을 내어버리셨습니까? 그 장미꽃처럼 짓밟혀 있는, 이겨져 있는 그 아들의 흉측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와이, 그러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답은 딱 하나요. 다른 이유는 없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무력하기로 결정하신.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들을 내버리시고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도에 이르는 거죠. 십자가에 내버려 두었을 때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최고조에 이르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가장 아파하실 때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매달아 놓고 침묵하실 때 아들만큼이나 아버지도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 고통하는 신, 고통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건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 제3위일체 가운데 제2위인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은 신비고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커튼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딴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염려 그런 뭐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사랑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갈 거예요. 그냥 죽어도 좋을 만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무리 해도 닿을 수 없는 사랑, 끝이 닿아지지 않는 사랑,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고난중간에 우리가 마음껏 그 사랑의 그 풍성함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그 사랑의 경지를 알 길이 없어. 하나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볼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시도록 그 십자가로부터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라는 거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가 뭐 아무리 신앙의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이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것. 그리스도가 버리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십자가상의 부르짖음은 오늘 또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여전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또 우리의 고통 속에 예수님과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오늘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 이 질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답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를 넘으신 경험이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 때문에, 그 아들이 버리심을 완전히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버리심을 통하여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버려두심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은혜로 답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일평생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으신 아들, 버려둔 채 내버려둔, 버려두심을 내버려둔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